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음모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명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 위에 있는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그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그룹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한 사이에 추구받고 할 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고 주가 허락받고 이렇게 주는 것도 허락받고 줘야 되잖아. 이게 우리 상식인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덜렁 줘버리면 사람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역에 당신이 왜 침입하고 들어오냐, 허락받지 않고. 상당히 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친구고 싶은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창세기 우리가 죄 짓고 난 뒤에는 어떤 우리가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 준다 할지라도 나 심지어 나를 용서한다는 그러한 진리까지라도 용서받을, 나한테 허락받고 나를 용서해줘야 된다 라는 이런 고집 같은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고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덜렁 우리를 용서해버리면 내 위신이 왜 됩니까? 완전히 쪼다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해줄까? 우리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아니 용서받는 게 나중에 참당하는 게 내한테 낫겠네,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네 그러면 허락합니다, 날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천국 가게 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얼추 우리 자신도 하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우리 위신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것, 또는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 아무리 좋더라도 내가 허락해야 돼. 내가 허락하고 말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속에 모으더라. 그러한 그런 독성 같은 거, 그러한 쾌적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식으로 복음을 아는 것과 그러한 독선과 완고한 그 돌 같은 마음이 와장창 다 깨져, 산산조각 깨지고, 마치 솜사탕같이 푸근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들어오는 쪽쪽 내 것이 내 사랑이 되고, 나의 자비가 되어 내 속에 푹 젖어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지식이지, 신앙이 아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뭐 완고한 사람한테 또다시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어.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 일방적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냐, 약속, 은양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무지개를 띄우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서는 돌아가지 않겠다. 왜 미십니까? 하늘을 봐라. 무지개 폈네. 전에 있던 무지개잖아. 전에 있던 무지개라도 지금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는 물로서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정결하고 확정짓겠다는 거죠. 이게 내가 너희가 영원한 언약이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영세까지 영원한 세대까지 영원토록 같은 말입니다. 영원토록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쯤 이야기하면 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여할 건 없고 일단 명하지 않겠다 이 기분은 좋네. 그럼 됐네. 그럼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없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포 일방적으로 명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해통이면 그만이네. 그럼 내하고 상관없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정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싹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홍수로 매하지 않겠다. 그라소 그러면 그라소 뭐 잘했네. 정표를 남기겠다. 에이 말도 그래서 귀찮은 거 남겨. 그냥 말만 하소 우리 아들한테. 아니야 정표를 남길게. 에이 정표 무슨 정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정표를 남긴다 하니까 이게 약간의 뭔가 우리한테 찜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서로 이제 약혼할 시점에 자기 내 사랑해? 사랑해. 네 내 사랑해? 사랑해. 좋아, 됐어. 우리는 결혼하자. 이제 곧 이번 3월달에 결혼하자. 결혼하자. 근데 갑자기 불쑥 여자 쪽 사람한테 그래, 진짜 사랑하는 정표를 남길게. 그 서로 남자가 남자가 똑똑한데 약간 찝찝합니다. 정표를 남 아니 말할까 뭐야 정표 아니야 정표를 남기겠어. 에이 안 남겨도 되는데 허허 남겨야 되겠어. 그 여자도 우기니까 남자가 또 이 찝찝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코에 끼이는 게 아닌가. 이 떼도 박도 못한 게 아닌가. 그 정표는 뭔데 그 반지 해가지고 이제 커플 반지 해가지고 우리 항상 끼고 자. 말할까 말까 해야 되겠다. 아니 이건 뭐야 결혼식 때 하고 어 자기 좀 수상한데 또 내 말고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이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와 자꾸 이렇게 지치듯 물러가노. 아 이제 뭐 좀 태도가 좀 이상하네. 아니 분명히 당신이 내 사랑하고 난 당신 사랑하면 그 정표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그래야 되노. 뭐 그럼 뭐 이 그래 못 믿나 뭐 말하면 되지. 나 못 믿겠다. 정표 해야 되겠다. 네, 난 이제 그거 확인할 거야. 만날 때마다 반지 끼는지 확인할 거야. 말할 거야. 맞아, 근데 빼놓은 이상하다. 니 빼는 게 이상한 수상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표를 남긴다는 이 말에 우리가 그냥 스치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표를 남기겠다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걸 빼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혼자 지 혼자 장난치게 되는 겁니다. 정표를 남기겠다는 말은 이미 절대적인 규칙 속에, 규정 속에 이 세상은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표를 남기겠다는 이것이 우리를 또 하나의 채우는, 족쇄를 채우는 하나의 굴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죠. 내 알아줄게. 하나님 사랑 내 알아줍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가 내뺄 게 아니라 정표를 남기겠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미 규정된 규칙 속에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이미 빨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여자가 건네는 반지가 건네는 그 순간부터 비록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마음을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해야 되고 묻지 말아야 하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기는 것처럼 정표를 하나님께서 반지 빼듯이 정표를 남겼을 때는 그 정표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과 함께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서 이 정표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봐서는 분명하게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에 또 정표를 남긴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보면 아 정표를 남길 때 그 정표가 어떤 구속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정표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기 우리가 본문에 봤던 창세기 9장에서는 정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다리처럼 브릿지처럼 놓여있는 무지개예요. 무지개. 비 온 뒤에 피어나는 그 무지개로 정표를 남겼다면 여기 창세기 17장 12절에 있는 그 언약의 정표는 표정은 뭐냐? 증거물은 뭐냐? 언약의 그 반지는 뭐냐? 그거는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증표를 남기는 꼼짝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생기는 와진 쟤한테 끼있다는 거죠. 꼼짝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인데 이게 언약의 증표, 할례 언약의 증표인데 만약에 할례 언약이 없으면 니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아니다. 우리가 그래 서류를 작성할 때 사인을 하고 하든지 인간 도장을 꼭 찍잖아요. 정말 이 서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뭘 보느냐, 사인을 했느냐, 그 계약서에 서류를 했느냐, 인감 도장을 했느냐, 나전을 했느냐, 나전 도장 나전을 했는 그걸 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네 내 백성 맞나? 마신다, 마신다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증표를 내놔봐라. 그 증표 천능설인데요. 무슨 증표? 아니 할례 해라 했잖아. 언제요? 아이 야가 이거 야 이거 저 허리발 내리는 거 봐라.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할례 해야겠잖아. 어디? 경상도 사람이 언제 어디? 네가 할례 없으면 내 백성 아니라 했잖아. 언제? 아니 네 사랑한다 했잖아. 언제? 아니 줬잖아. 뭐? 반지? 아 반지 여기 있다. 그 진정 내놓지 나도 아이고 가슴 뜨거웠네. 그게 말만 해도 안 된다니까. 전교에서 반지를 줘야 돼. 반지 갖고 있나? 갖고 있다. 그럼 됐네. 하나님께서는 증표를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여금 안길로 세지 않도록 엉뚱한 생각을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꼼짝마라 아까 붙들어 놓는 그러한 어떤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천하보다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제시한 정표를 우리가 차버린다든지 그게 부담이 되다고 벗겨버리면 하나님은 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표라는 게 고려한 기능, 고려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준 게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끝부분을 다루는 소위 포공수술이죠. 포공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다른 백성들과 차별화되고 차이 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일 때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할례 언약에서 하필이면 모든 연구처럼 머리를 깎는다든지 손톱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물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가락에다가 반지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남성의 생식기 끝에다가 왜 포명수술을 한 거로 하나님의 적들을 하느냐. 우선 남성이라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생식기에다가 그렇게 끝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기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식관계 사실을 인간의 육체적인 생식이 능력으로서 자식 놓듯이 그렇게 육체에서 튀어나온 자식의 치료는 천국 못 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거듭나야 되지 혈과 육으로서 혈과 혈통으로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서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식은 천국 백성이라고 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식 능력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생식 능력을 부정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생식기에다가 하나님의 정표를 남기는 겁니다. 옛날에 신약이 오기 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례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부정, 인간의 육체적인 죄로 죄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와 상관없이 장차오실 메시아로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자만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멀리한다는 그걸 거부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사 표시로서 생식기에다 끝을 잘랐다면 그렇다면 노아 홍수에서의 무지개는 무슨 뜻입니까? 모두 작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멀리 하겠다는 뜻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지개를 가지고 왜 정표로 삼았냐 하면 무지개라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 사건이거든요. 무지개는 비 온 후에 개일 때에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비가 한바탕 퍼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었다? 비 온 뒤 개미. 마치 어제 눈 온 뒤에 오늘 맑음처럼. 비온 뒤에 깨끗해졌다는 게. 제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해 거룩하게 되었고 찬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왔어야 했다는 거죠. 더러운 놈은 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더러운 것을 특별하고 심판했다는 하나님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세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깨끗한 세계에 네가 살아가는 깨끗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너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 그것을 무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비 속에서도 빠져나왔잖아요. 비의 물의 심판 속에서 빠져나왔잖아는 뜻이에요. 그래도 너는 내 은혜를 모르고 내 은총을 모르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 무지개를 키운 뜻이라면 하는 거냐는 뭐냐 하면 내가 육체인 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내가 이제 육체인 것을 요구하느냐 육체인 것은 내 부정한 뜻에서 하려 그냥 했다. 너는 이미 그 인간적인 자, 같은 다른 인간들 같은 부류가 아니다. 같은 혈육의 부류가 아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갈지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갈 때에 그냥 들러는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 할례를 안 행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죽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그런데 자기 부인이 부인이 제일 없지요. 부인이 얼른 달려가서 강사님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정, 언약의 정표와 입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차 아직 내 아들 이렇게 할례를 안 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긴 그 피부조각을 남편이나 새끼 그저 집어 던지니까 남편 살았어요. 좀 마? 그러니까 좀 황당하게 하나님의 하는 모든 정교가 좀 황당하지만 그 흐르는 내밀하게 흐르는 그 원리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정교라 하는 것은 한바탕 부세통이 벌어졌는데 그 부세통 벌어진 게 뭐냐 순전히 인간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하나의 부세통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간 지나간 일이었다. 이건 이미 처리됐다는 정표로서 지금은 그 정표를 네가 지금 갖고 있느냐.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은 낙섭을 보이는 어떤 정표가 네한테 있느냐를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소용없어요. 나는 어떤 상태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누구 덕분으로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나서 이런 정표 갖고 있습니다. 정표를 내놔라. 그게 신자예요. 또 하나의 그 정표를 볼까요? 또 하나의 정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정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무슨 양이냐 하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하나님 만들어놓은 성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무슨 말로 이야기하냐면 정거궤라. 정거궤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맺었다는 정거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거궤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끝을까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천판에 있던 바를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와장창 깨져버렸다는 그러한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증거, 그 증거판이 곧 들어갑니다. 돌판이 깨진 것 때문에 생긴 새로 생긴 비석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의당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야만 죽어도 마땅한데 이 정거궤 뚜껑에 피가 묻히잖아. 이 피보고 너를 그 하나님의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저주에서 너를 빼내줬다는 그러한 정표 약속의 반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정거궤가 되는 거예요. 정거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용서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뭘 보고 그게 피를 보죠. 그래 피를 어디 묻히는데 그건 모르죠 하면 안 되죠. 주님의 피가 왜 묻히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묻힙니다. 그래야지 나의 죄 때문에 묻힙니다. 그렇게 해야죠. 할례 언약은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생긴 언약이라면 이 정죄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 말씀대로 모은 사람 인간들,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용서해 줬다는 정도의 정거, 정통과 뭐냐? 바로 두 돌판, 깨어진 두 돌판이요? 정거판이에요. 정거괴가 되는 겁니다. 정거괴라고 하고, 그 안에 드는 걸 정거판이라고 하죠. 돌판이라고. 근데 이러한 정통화들이 전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이다. 그러면 신약 신했다는 건 우리를 뭐냅니까? 그럼 우리도 포경수술 할까요? 할례 행할까요? 우리도 집에 와 뚝딱뚝딱 돌판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비치하면 되겠습니까? 한가만 자동차 위에다가, 자동차 앞에다가 십자가 끌까요? 십자가, 그 작은 십자가 걸어가지고 그거 하면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목사라는 그런 자격증 그 앞에다가 액자에 걸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하늘에 뜨는 무지개 살 찍어가지고 집에 가타이 확대가 붙여놓으면 그게 우리를 구원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뭐냐 말이죠.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지개였다니. 모세 시대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할례였다면, 모세 시대에서는 돌판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라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냐? 오늘날 우리는 뭐를 제시하면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오늘날은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 구약성경 1103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처음에는 마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표심이라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군받았다는 하나의 반지, 언약의 반지로 사용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 우리 바깥에 피부에 있다든지, 어떤 사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과 다른 마음이 박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정표로 삼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마치 돌비가 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돌비에 하나의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그 돌비에 하나의 것이 이제 돌이 아니라, 화강암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마치 돌비처럼 사용해서 마음의 말씀을 할 때에, 예. 마음에 그걸 새길 때에, 그걸 하나님의 보신 정표라고 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 마음에 하나 새긴다는 것이, 그게 장난이 아니고, 그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새길 만년필도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생기를 볼펜이 있어요. 마음에다가 왜 생긴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마음에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다가 뭘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나 신약 때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건 뭐라도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로 인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정토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신약이 나는 성령의 역사고 역할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쉽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배한 게 쉽습니까? 무지개 널 안 떠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귀 온다고 다 떠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지개 없을 때는 우리는 그럼 그러면 군판이 한번 잘 모르겠네요. 바깥에 있는, 인간의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은, 이것은 항상 우발적이고, 나타났다가,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타났다가, 항상 유동적이에요. 변화무상합니다. 고정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남이 뭐라 하든지, 이 사회가 뭐라 하든지, 이 교회가, 목사가 뭐라 하든지, 나는 내 마음 안다.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죄 용서해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약혼에 하나님과의 결혼 반지가 입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 놔서 이걸 믿는 자가요. 믿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란 게. 여러분들 제 신앙을 제일 중요할 것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 의식해서 행동에 옮기면 그거는 가짜 믿는 자예요.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주여 뭐라 하는지 간에 내 마음은 내가 알아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이 압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따름이죠. 그렇다고. 그건 내 이야기네. 뭐 목사님 이야기 딱 내보고 하는 소리네. 그걸 확인할 뿐이지. 남한테 바라 내 믿음 있잖아. 바라 믿음 있잖아. 이걸 남한테 남이 알아주지 뭐. 남 알아준다. 그 사회에 책임질 일 거다 이거. 우리는 남이 안 알아주는 것도 내 손이 갖고 있어야 이 험악한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는 그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날 남의 눈치만 보다 살다 보면 남의 종이 돼요. 그래도 남한테 눈치 볼 것도 없는 것도 있어야지. 예? 우리가 살면서 남 눈치 보지 않을 것도 좀 있어야지. 맨날 이 눈치 저 눈치만 보고 왜 불쌍하게 왜 삽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이 뭐라 켜도 견디내릴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반지, 구원의 반지. 나 구세주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무지개로 영세까지 영원토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과는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별나게 다른, 뭔가 다른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증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지만 천하가 줄 수 없는 귀한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을 가졌으니 큰 보물처럼 간직할 수 있는 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